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6월 13일 목요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1에서 18절을 읽어보라. 이 두 번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과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지만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 바다는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을 나타낸다. 땅은 그와 달리 인구가 희박한 지역을 의미한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 권세를 행사하는 예언의 시기가 끝날 무렵, 즉 1798년경에 두각을 나타낸다. 미국이 이 설명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미국은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1789년에 헌법을 채택했으며 19세기 후반에 세계의 강대국으로 인정받았다. 요한은 두 번째 짐승이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고 기록했다. 성경 예언에서 뿔은 권력을 상징한다. 첫 번째 짐승과 달리 이 짐승은 뿔에 왕관이 없기 때문에 왕정 군주제가 아님을 암시한다. 두 개의 뿔은 미국의 힘과 성공의 원천인 정치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의 두 가지 주요 통치 원칙을 상징한다. 요한계시록 13장 11, 12절을 읽어보라. 이 짐승은 어떤 변화를 보이며 어떻게 말하는가? 이 온순하고 양같은 나라는 결국에는 용처럼 말한다. 이 나라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종교적 자유의 원칙을 포기하여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든다. 미국은 교황권의 영적, 세속적 권위를 인정하므로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첫째 짐승을 숭배하도록 요구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이 예언에 따르면 미국은 짐승의 우상, 즉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형성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처음 확인하였을 당시 미국은 지금과 같은 군사적, 경제적 강대국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교훈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처럼 말하며 땅에 사는 자들을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든다. 예언을 성취한 미국은 모두에게 그 일을 요구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묵상. 오늘날 미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이 예언이 성취되는데 그런 상황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적용.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게 성취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에 부합하는 유일한 국가. 그러나 새끼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표상된 나라는 자기 스스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른 세력을 넘어뜨리는 대신 일찍이 아무에게도 점령된 일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서 점진적으로 또한 평화롭게 자라난 나라이어야 한다. 이 예언과 모든 점에 있어서 부합되는 한 나라, 오직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곧 북미 합중국이다. 각시대 디젠토 440.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굳게 믿으며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 따라가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두려움 없이 따르는 신실한 종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 들어갈 가사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 들어갈 가사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22장 1절로 5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5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저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이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뇨.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여 싸우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하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오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저희가 둘러보아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이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 들어갈 가사들이라는 이 제목 가운데 첫 번째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개인적 경험에서 만들어진 확신이 가사가 될 거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를 좀 보려고 합니다.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확신이 가사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확신이 가사가 될 것입니다. 본문은 5절로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5절로 13절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저가 흑암 곳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피할 바이시오, 방패시오, 피난처시오, 구원자이셨지만 그의 삶의 과정들은 여전히 그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경험을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 즉 무덤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죽음과 삶이 종이 한 장 차이처럼 가깝게 느끼는 삶을 살았습니다.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은 사망의 올무가 그를 얽매였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하루의 삶을 보장하기 어려운 곧 죽을 것 같은 삶이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뜨기가 두려운 삶을 혹시 살아보셨습니까? 이렇게 잠들어서 내일 눈뜨지 않길 바라던 삶을 혹시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책임을 다 지시는 분이시라면 어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야만 할까라고 고민할 수 있는 상황들이었지만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9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9절로 13절입니다. 그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둑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저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의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고통당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다윗과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므로 양편의 상황을 그대로 두면 양편 다 사망에 속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구원하고 싶으셔서 가슴이 타들어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를 다윗은 하나님 쪽 표현대로 진노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기 8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여기의 진노는 우리 품성적으로 생각하면 화내는 것이지만 성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품성 속에서의 진노는 바로 주고 싶은 사랑을 받지 않아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적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구원하고 싶은 열망의 진노의 표면적 모습은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릴 것이었지만 내면적 답답함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살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다윗을 건져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고통을 가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하는 일들이 죄의 본성 속에서 하는 사망의 일이므로 그것은 영원한 사망이므로 그 사망 속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답답함으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적 진노를 바라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은 수치를 피우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 불에 수치 피었도다. 13절에는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소를 통해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소에는 숯불이 있었는데 그 숯불은 번제단에서 올려진 양을 태운 하늘의 불의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번제단에는 석쇠 같은 쇠망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얹고 그 위에 피 흘린 양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나무와 양을 태우고 나면 그 결과 숯불이 만들어집니다. 번제단의 숯불은 바로 나무와 양이 태워짐으로 생긴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과 그 희생제물을 태우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모든 구속의 과정을 증인으로서 바라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다윗과 고통을 가하는 악한 사람들 양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숯불이 피게 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품성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을 13절에서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광채란 즉 하나님 앞에 있는 광채란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 선택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실 수밖에 없으시고 그 책임지는 사랑으로 인해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숯불을 피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품성 안에서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품성 안에서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피우시는 숯불을 보게 되고 그 숯불을 머리로 이해함으로 그 사랑의 온기를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주지 못해 꽉 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노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런 구절들을 드디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 가지인데요. 시편 90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 가운데 우리 일생이 보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기 매일 분노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매일 구원하고 싶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0장 24절입니다.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는 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쓰게 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가사에는 오해했던 하나님의 품성을 확신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임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여 살면서도 종교적 행위와 교리적 순종으로 인해 만족하며 열심히 살았던 불법적인 행위를 하나님의 품성을 확신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자신을 태우심으로 베푸신 숯불을 보게 되어 그 사랑으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적 삶을 살게 하신 모든 행복과 기쁨의 내용이 우리가 부를 노래의 가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고 오해하는 것이 불법이고 불의이고 불선이며 그 결과로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교리적, 문자적으로 오해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 오해하고 모르는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님께서 어린 양 되신 그 품성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게 될 노래에는 그들에게 생명으로 연결되게 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들의 가사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호와님을 힘써 알고 경험하는 일이 생명이 되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가사를 쓰는 과정임을 아시고 하나님을 잘 알고 깊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서머나 교회에 이 얽힌 그 이야기들 그리고 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의 이 순교에 장엄했던 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마음 한켠에 비장함도 감돌고 또 이 폴리갑의 그 순교의 신앙을 배워야 되겠다는 귀한 계침도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들려주신 이상락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 지난 두 시간 동안 이 서머나 이야기를 정말 숭고하게 또 숙연하게 들었는데요. 감동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목사님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대와 또 사대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폴리카르푸스 기념교회에서 그 안식일을 아주 의미 깊은 방문 기념 예배를 아주 은혜스럽게 마치고 사대 도시 유적지로 향했습니다. 과거 황금의 도시라고 불린 이 사대는 그 별명처럼 부유하고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사대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이며 역사적으로 금화를 최초로 제조했던 곳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당시에 금화를 제조했던 건물은 아직도 작은 시내가 흐르는 한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금과 은을 섞어서 만든 이 금화는 마치 달걀 모양의 타원형이었습니다. 오늘 하버드 대학팀과 코넬 대학팀이 사대 도시 발굴 작업을 하는데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노고와 수고로 우리는 그 유적지를 둘러보고 은혜를 받고 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에 나오는 땅, 이 사대를 밟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그 특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사대 현장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역사적인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이름은 리디아 왕국 때부터 불려졌습니다. 사대는 사르디스라고 하는데 현재 명은 살리히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리디아 왕국은 다섯 왕조로 이어졌습니다. 리디아 왕국이 성장하게 된 것은 기원전 7세기 말부터였습니다. 기게스 왕이 리디아의 새 통치자로 등장하면서 리디아는 강국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디아의 왕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크로에수스 왕입니다. 그는 리디아의 마지막 왕으로서 아주 관대함으로 널리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엄청 부를 가진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크로에수스 왕은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금과 은 두 가지 다른 재료를 혼합하여 금화를 제조한 바로 그 인물로 매겨져 있습니다. 그의 엄청난 재산은 주로 세금과 무역으로 인한 수익과 또 이 사대지방에서 수거한 금으로부터 축적한 것이었습니다. 크로에수스 이후부터 사람들 사이에는 크로에수스 같은 부자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크로에수스 왕은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이와 같은 일을 금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그 업적을 기리면서 크로에수스 같은 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547년에 페르시아가 그리스의 지배하에 있던 영토들을 침략하기 시작했어요. 소아시아 역시 아주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위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대 역시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되면서 한때는 공포의 분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군대를 가진 이 페르시아도 서서히 힘을 잃어가게 되었고 이어서 등장한 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소아시아와 아나톨리아의 지배자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기원전 334년에 아나톨리아 반도 대부분의 영토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수중에 떨어지면서 사대를 통치하고 있던 페르시아는 아나톨리아로부터 퇴출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부하인 셀레우코스가 사대의 새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버가모 왕국의 통치를 받아오다가 대제국인 로마의 등장으로 그만 로마의 속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사대가 이 도시가 히랍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특별한 이 지배를 받다가 버가모 통치를 또 받다가 그리고 대제국인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고 결국 그 속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의 유적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주위를 한번 쫙 둘러봤어요. 근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폐허의 흔적과 유적 몇 가지 뿐이었습니다. 사대의 위치를 봤더니 허무스강 계곡 평야의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그 평야 북쪽으로는 투멀루스의 긴 산맥이 우뚝 솟아 있고 그 산맥에서 여러 군웅과 작은 산들이 톱니바퀴살같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산줄기들은 각기 좁은 고원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원래의 이 사대는 이들 산줄기 중 하나의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고도는 450m였습니다. 그런 위치 때문에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습니다. 철옹성 같았다 이 말입니다. 산맥의 양측면은 아주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고 벼랑과 투멀루스 산맥이 만나는 그곳에만 이 사대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 경사가 아주 급하고 험준하였습니다. 거기를 딱 막아서면은 이 도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사대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는 매표소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곳에 둘러보는데도 그 유적지를 보려면은 표를 사야 했습니다. 입구를 통해서 이제 유적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날씨가 어찌나 강렬하고 화창한지 이렇게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들어가는 길목에 넓게 펼쳐진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붉게 보이는 산이 톱니바퀴처럼 험준한 투멀루스 산자락의 사대교회와 아데미 신전을 설명한 안내판이 그곳에 있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짓궂은 사람들 때문에 유적물에 낙서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한 글이 있었습니다. 뭐 사람 사는 곳은 아무것도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인류 유산에 낙서를 하는 건 아주 무식한 행위요 모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유산으로 취급하는 이런 곳을 우리는 잘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IS를 보세요. 그들이 점령하고 유물을 파괴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무지막지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무식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은 제가 이 철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두 번이나 방심에 의한 기습으로 멸망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요. 사대는 난공불락의 요새임을 맹신하다가 갑자기 두 번이나 기습당해가지고 그 도시가 멸망한 아주 뼈아픈 역사를 간직한 도시입니다. 남아있는 것 혹은 남은 자의 도망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사대는 두아디라에서 보면 남동쪽으로 약 48km 떨어져 위치했는데 대단히 부유한 상업 도시라고 합니다. 특히 염직 공업과 금모래가 유명하고 또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이 사대 도시는 2000m 높이의 고원에 위치해 있었어요. 대단히 높은 그 고원입니다. 티몰루스 산에서 뻗어나온 산등성이 위 바이투성이의 언덕이었던 사면 30m 가파른 절벽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사대는 군사적으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천년 요새였습니다. 고원의 이 양편도 절벽인데다가 남쪽 면만 제외하고는 모두 암벽으로 되어 있는 성체까지 갖추어져 있어서 접근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관문도 양쪽에 산맥을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있는 가파른 곳에 있었고 경사도 급하고 험준했습니다. 절벽 아래로는 사금이 있는 곳으로 유명했던 칵톨루스 강이 흘렀는데 일설에 의하면 이 사대의 부흥은 이 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대 도시는 고레스에 의해 함락되기까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가 나중에 페르시아 정부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백척 간두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안전을 과신하여 경계에 방심하다가 그만 가슴을 아프게 할 그런 기습을 받아서 두 차례나 파멸을 당해 위강을 잃은 그런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대의 모습과 그 현재의 현장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게 될 때에 이곳이 성경의 땅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해를 위해서 좀 더 제가 설명을 하면은 두 번 기습을 당했다 그랬죠. 첫 번째는 BC 549년이었습니다. 고레스가 침공해서 14일간 포위 끝에 사대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아 함락시킨 것입니다. 리디아 왕 크로에수스의 군대는 사대를 보루로 삼고 포위당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고레스는 병사들에게 누구든지 난공불락의 사대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자에게는 특별상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때의 히에레 아데스라고 하는 병정이 적진의 발포대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사대의 병졸 한 사람이 실수해서 초소에서 투구를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이를 찾으려고 그 흉벽 아래로 내려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히에레아 대스는 틀림없이 그 험한 벼랑에는 성내로 기어 오를 수 있는 틈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걸 찾는 천재 1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날 밤에 그가 일단의 페르시아 병사를 인도해가지고 바로 그곳을 찾았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틈바구니로 기어 올라가 보니 발포대에는 의외로 보초병 하나 없었습니다. 지나치게 난공불락의 사대를 과신하여 보초조차 세우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리해서 견고한 요새였던 사대는 힘없이 함락되어서 페르시아군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오직 난공불락이라고 믿었던 성체만 믿었습니다. 그것도 절체절명의 순간에 보호처명을 세우지 않고 성체의 경고함만 믿었다가 그만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마치 바벨로니아 성의 견고함을 믿고 백척 간대의 위기에서 주연을 베풀다가 이렇게 흥청거리다가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바벨로니아 경고와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계를 결리하면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이 사대는 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재난과 재해는 주님의 재림의 임박함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이제는 자대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강건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 안전함이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사대는 이러지 못하다가 멸망을 당한 그와 같은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좀 더 이야기해야 되는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 땅 어디에도 정말 안전한 곳은 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대처럼 2000m 높이의 그 고원지대 위치에 있어서도 단 한 번의 실수가 멸망의 길로 이 인도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 품 안이다 하는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타내어 내 형제 어둠 밝히며 좁은 마음 길에서 넓은 길 보게 하라. 내 형제가 무거운 짐에 내 자매가 헛된 길에 빠져서 고통당할 때 마음 어떨까? 정로 따라 걷고 의심제하 날마다 이웃에게 친절 베풀 때 너의 친구도 내 길 따르리. 우리가 형제 위해 친절 오 친절 나타내며 누구에게나 내 등불 비춰 내 작은 친절 나타내어 내 형제 어둠 밝히며 좁은 마음 넓은 길 보게 하라. 우리 다 형제 위해 친절 오 친절 나타내며 누구에게나 내 등불 비춰 내 작은 친절 나타
하나님 사랑의 독생자 우리 자유 주신 철원의 장미 주님 예수 모든 것 주셨네 오 우리 주님 예수 주님 우리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네 너와 나의 형제 자매 모두 위해 주님 흘린 피로 우리 죄값 치러주셨네 기쁨으로 우리 주님 찬양해 주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주님 예수 사랑의 독생자 우리 자유 주신 철원의 장미 주님 예수 모든 것 주셨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